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화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러한 머리 굴림이라 그럴까? 그러한 고민거리, 갈등, 그것만 없으면 우리 참 많이 편할 거예요. 뭐, 먹고 사는 거, 또 뭐를, 일을 선택하는 거, 학교 선택하는 거, 뭐, 배우자 선택하는 거, 뭐, 또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있고, 또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한가, 내게 좋은가, 또 아니면 내 마음의 소욕을 좇아서 내가 뭘 원하는 건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항상 계산하고 헤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당신 뭐 원해요? 할때딱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를 정말 원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자기 소욕에 자기가 이끌려 갑니다. 자기의 이성에서 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 사이가 가장 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좇는 거니까 땅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땅에 있는 우리들의 길이 다 파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한 결정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땅에서 헤맵니다. 하늘과 땅을 우리가 두 개를 놓고 선택한다면 하늘을 선택해야지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냥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가 하늘 생각을 끌어다 내려놓고 그 중에 하나로서 선택을 해야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생각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땅에다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억만가지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든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억만가지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억만가지를 다 버리더라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지, 그 억만가지 속에 한 가지로 이렇게 계수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인전에 하나 놓고요, 위인의 한 사람으로 놓고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 대한 교훈과 그 사람의, 아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얻고 싶은 거를 이렇게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러한 체험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야지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셔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의 훌륭한 사람으로, 선지자의 하나로 놓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행동한 행동과 그 말, 그러한 속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비로운 그러한 업적을 남겼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서 배우자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담고자 해서 내 열심과 나의 원함으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완전히 나를 주장하심으로써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예수님이고, 의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선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고요. 다 하나님이 친히 그 뜻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시고 나타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증인이고 증거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지혜롭게 누구든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삽니다. 근데 그 지혜는요, 우리가 봤을 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에게 알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에게 모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사람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인데,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필요하고 나를 내어드림이 필요하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또 어떤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이 필요하고, B라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은 또 B라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대신해 주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대신 신앙 고백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위에 참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그것이 실마리가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능력이, 실제로의 그 발걸음이 그 본인의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죗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 안에서 지금 대신 너의 생명이 되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생명으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리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다른 성령님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한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누구 입에서 나오든지. 우리가 100년 전에 있던 어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몇천 년 전에 있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인이 신앙으로 고백한 고백은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 전에 구약 시대에 살던 그러한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도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왜? 성령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 잠언은 하나의 교훈서가 아니고 하나의 무슨 탈무드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삶을 비추고 내 내면을 비춰서 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정말 내뜻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오직 그 길만이 오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길만 선택하는 그 선택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결정을 계속 지켜나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 단순합니다. 뭐 상황에 물속에 있던 불속에 있던 사막에 있던 광야에 있던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거든요. 도움이 하나님에게 있고 피할 길이 하나님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걸로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장하신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궁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길 없는 길을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들이 걷는 다음에 그 애굽 병정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뒤따라오던 애굽 병정들이 다그 바다에 삼켜졌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하고 자기들이 구원받음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의 찬양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 병정들을 다 바다에 삼키게 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살면서 계속 조금만 뭔가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 생활은 자기들이 일해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자기들이 일해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그 민족들을 내 백성이다 하고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배의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쭉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애굽에서 살리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들도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쫓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래도 그게 막막하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데 뭔가 자기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하니까 만나만으로 싫다, 나 고기 먹고 싶다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내 맘대로 세상 속에서 살던 삶과 출애굽한 삶은 다른 거예요. 삶의 길이 전혀 달라요. 똑같이 세상에서 사는데 똑같이 지구에서 사는데 다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매일의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광야인데 길을 몰라요, 자기는. 언제 떠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몰라요. 약속의 땅만 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기사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일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간음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그리고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나?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여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시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리는 게 아니라 아침 있을 때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완전히 심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삶의 방식을 광야의 방식으로 안 하고 애굽의 방식으로 한다면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가 아닌 세상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왜 세상의 파송을 받았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러, 그리고 모세와 여러 그 리더들을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지금은 각각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각에게 지금 말씀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각을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 증인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예수님은 아기였지만 한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그거를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지만 마구에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삶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화려한 삶도 아니고 편한 삶도 아니고 무슨 의미나 어떠한 뭔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알 만한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그럼으로써 영광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적기사를 일으킬 때, 빵을 줄 때,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하고 자기들 놀랄 일을 할 때는 호산나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실제로 제자들도 등 돌렸고 다 흩어졌고 그리고 호산나 외치던 사람이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고 결국 예수님을 시기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임은 사람에게 죽임당한 죽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죄물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세상에 파송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태어나서 왜 산다? 그것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에 아버지의 의미가 나의 의미가 되고 아버지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아버지의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짐이 나의 소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이라 그럴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말씀의 씨앗이, 영생케 하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으면 그 씨에 있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랄수록. 근데 영생케 하는 말씀의 씨앗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건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씨가 되면은 내게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의 씨가 되면은 예수님 것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씨가 심어져 있음을, 내가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셨음을 우리가 믿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그 보고 그리고 내가 택하고 내가 되고 싶고 닮고 싶고 하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내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거예요. 나의 원함, 나의 다름질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기껏해야 발돋움밖에 못해요. 우린 날아가지도 못해요. 기껏해야 내손쭉 뻗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애쓰는 사람 보면 제가 항상 그래요. 발돋움하고 이렇게 팔 뻗쳐서 쭉못 있어. 우리 하이힐 신고 하루 종일 있어봐요. 허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다 병나요. 저 모델 그 시합 이라고 그럴까? 콘테스트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하이를 신는데, 하여튼 발들이 다 짓물렀더라고요. 너무 가엾어요. 그런데도 싹 웃으면서 다 이렇게서 그 이렇게 워킹 하는 거 보면은 참 저러고 하고 싶을까? 얼마나 저게 아픈 텐데. 그 노력이 가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씨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자라는 거를 보고 즐기고 누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늘 소망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쓸모없는 소금에게 소금 맛이 들어간 것이고, 깜깜한 나에게 빛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생명 없는 죽어가는 생명밖에 안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 없는 내게 사랑이 들어오고 지혜 없는 내게 지혜가 들어오고 거룩하지 않은 내게 거룩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것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교훈서가 되고 그냥 지혜서가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뜻대로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미련함은요, 절구에다 놓고 공의로 아무리 찧어도 안 떨어진대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미련함은 뭘 해도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사람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변함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회치를 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 떼꾸정질 해가지고서 콧물 흘리고 뭐 해든 그런 머리 빡빡 깎고 뭐 우리 어려서는 뭐 온몸에 이가 있고 석회가 있어가지고서 DDT를 학교에서 뿌려가면서 그러고서 자랐어요. 그때는 진짜로 그냥 옷으로 이렇게 코 문질러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옷이 되고 왜 그렇게 코 흘리는 사람도 많았는지 애들이. 다들 그러고서 자랐지만 지금 다들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이제 5, 60이 다 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았지만 지금 똑같은 삶인데 그 사람들이 그전에 그 모습 안 가졌지요. 그러면 굉장히 근사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저기 뭐야 이명박 대통령 그 어렸을 때 지금 당선자라 그러나요? 하여튼 저기 그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그 시장에서 리어커 끌면서 투덕장사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대통령 당선돼서 모든 사람들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 모습이나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뭐가 변화된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변화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했던 사람 부자 되고 힘없던 사람이 힘 있어가지고 뭔가 풍채가 달라졌다. 옷이 달라졌고 뭔가 그 습관이 달라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예요. 다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영광을 하며 결국 지금 백성을 위해서라 나라를 위해서라고 또뭐 교회를 위해서라 뭐를 위해서라 해도 그 속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자기식인 게 있고 거기에 정말 자기 공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떠한 것, 그 자기를 버리지 않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보기에는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롭고 내가 할수 있고 내가 괜찮고 나에게 점수 두는 그런 거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거고 거만한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절구에다가 공이로 찧어도 그건 떨어지지 않는다. 뭘 해도 그거는 변화되지 않는다. 애들을 야단쳐가지고 아니면 설득해가지고 뭔가 생각 하나를 고치게 하려 했다. 그래서 다 변화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안 하고 그래도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냐? 아니에요. 속에 감춰진 것뿐이에요. 우리가 갖고 태어났던 본능이 어떤 이성으로 아니면 어떤 계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야단 맞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입어. 그래서 안 한다 그래도 소욕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음은 갖고 태어났다라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찍이 그것을 끊는다. 본인이 못 끊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채찍질하라 그러는 거야. 그거는 끊어줘야만 되는 거다. 그건 어려서 훈련을 시켜서 어려서부터 그걸 끊어줘야 된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죽어도 낫질 않을 그런 얘기 하지요? 왜냐하면 죽어도 거듭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낫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심으로써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그걸 고쳤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예요. 그래서 성경적 그 치유라 그럴까? 신앙의 그 치유는요,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있는 것이지 약 바르고 다독거리고 뭐 수술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옛것에다가 다 떨어진 누더기를 갖다가 대리미질하고 거기다 이렇게 짜짓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새것은 새것에 넣어야 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하신 일이에요. 이건 갖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갖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무슨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 옮겨져서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씨가 어떤 화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화분에 들어갔으면 씨가 혼자 지가 못 나오지요. 거기서 자기가 살을 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세터된 그씨 안에 있는 그것을 뿌리내리고 싹내고 이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양분 삼아서 살아야 돼. 우리 안에 심어진 영생케 하는 씨.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 심어졌나? 예수님 안에 심어진 거예요. 다 예수님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예요. 그래, 우리 터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터라. 우리의 짓는 집은 딱 예수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이 땅에서 세운 어떤 내 어떤 기업, 공적, 어떤 것도 하나도 안 남아요. 그건 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고, 그것은 진짜 그 모래 위에 세운 성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이 땅에 세운 모든 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단 교회 건물이든 뭐든 세상에서 몇백 년이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나서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도 그러나 그건 결국은 다또 훼파될 거예요. 우리가 짓는 성전은 이 땅에 무슨 피라믹 같은 그런 큰 돌로 짓는 것도 아니고, 대리석으로 그리스 궁정 저기 신전 같이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스탠드 글라스에 아주 그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그렇게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그 집에 한 뭐라 그럴까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터 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는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의 어떤 세상보다도 넓은 세상이에요. 신앙은 좁은 길 같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은 자유롭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이가 주관하시는 그 모든 세계를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모순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설 것도 머리 둘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선 발붙일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 지구가 뭐 몇백 년도 아니에요. 지금 몇십 년더 유지될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한쪽에서 뉴스로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몇천만 년살것 같이 서로 아파트 짓고 땅 사고 뭐하고 정신없어요. 우리의 미련함은 정말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짓이 다 미련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큰 소리치고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정말 자기 눈에 대들 뻔을 모르면서 남의 형제 눈에 티 보고 남에겐 돌 던지면서 나돌 던지는 거는 또 한을 삼고 막 씩씩대고.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서로 비교 경쟁하고 물고 먹는 그 사람들의 그 아웅다웅 싸움, 정말 사랑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입술론 그런데, 실제로의 삶은 부부를 보나 부모 자식을 보나 어딜 보나 다 이기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정말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어가지고요. 내가 선악을 가리고 내가 스스로 선이 되고 남을 악하다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절구에다 쪄도 안 고쳐진다. 근데 오호라 공고한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꺼내주고 구원해주고 내가 원해도 할수 없는 바래도 할수 없는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있는데 그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줄까? 근데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정죄함이 없이 이제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던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만난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에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우리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면은 또 어렵던 사람이 다수성가하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얼마 지나가면 또몇 대가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 우리 수도 없이 봐요. 우리 역사는 그거를 너무나 매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제국도 없어졌고 바벨론도 없어졌고 페르시아도 없어졌고 그뭐 정말 쟁쟁하고 떵떵거렸던 정말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하던 나폴레옹도 다 없어졌어요. 그들의 가진 권세, 그들이 가진 재물, 그들이 가진 뭐다 소용없어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부를 누렸다 한들 솔로몬의 영화가 드레핀 백합 하나 하지 못하다.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이고 그거는 생명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부와 사람이 가진 그 세운 공적과 모든 지어놓은 것들은요, 정말 다 훼파되고, 다 밀려가고, 다 날라가 버려요. 그리고 결국 유적처럼 남아있어 봤자, 그거를 지금 보장, 이렇게 뭘까, 이렇게 돈 받으면서 유적지 만드는 사람은 그 세운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 양떼들을 돌보고 내게 내 소떼들을 돌봐라. 성경에 자기 가족과 친족들을 돌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걸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가족 중심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를 그러한 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가족으로 친족으로 돌보라고 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두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이 모두를 돌볼 수 없어요. 그잖아요. 돌보라고 주신 대상. 그것이 지금 가족하고 친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소떼, 내 양떼를 돌보래요.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합니다. 그리고 많이면 우선 좋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여자들은 집이 크면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다그 힘들다라고 얘기해. 내가 혼자서 할수 있는 생각을 하면 그래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을 두면 된다. 일단 무조건 크고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고 좋은 거를 그냥 구하죠. 근데 지금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합니다. 단한 사람만이라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꽃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큰 꽃밭을 맡으면 아마 꽃다 죽일 거예요. 꽃을 키워보고 꽃의 그 서로 다른 거또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거를 어려서부터든지 여러 익혀서 지식을 가지며 애정을 키워가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꽃들을 같이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되게 엄마 아빠들이 첫 아이는 실패한다 그럽니다, 육아에. 왜냐면은 당연한 게 서툴어서예요. 해보지 않아서예요. 처음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거는 그걸 얼마만큼 조심하고 얼마만큼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의 경험자들의 많은 것을 도입해서 자기가 그 익혀가면서 자기 맘대로 안 했느냐에 딸려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 내 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다른 생명체 다 죽이게 돼 있어요. 나무도 그렇고, 어? 화초 하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소떼나 양떼도 맡겨진 것들을 우선 돌보라 해요. 교회에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많이 와라. 많이 오는데 감당을 못 하잖아요. 양육을 못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이 성도들의 얼굴을 알아요, 가족들을 알아요, 상황을 알아요. 지금 몇만 명의 교회에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100명쯤 있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만 알지 몰라요.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가는지 몰라요. 누가 등록했다가 누가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 목회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처음에 120명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가 알고 얼굴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 한 50명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보다 커지면은 서로 교통이 잘안 된다.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5,000명, 3,000명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다 흩으십니다. 가정교회로, 지방으로 다 흩으세요. 환란이라는 거를 통해서,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다 흩으시는데, 왜냐하면은 같이 모여서 같이 해서 거기서 일어난 건 싸움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결국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내 역할이 없어져요, 교회에. 역할은 다 서로가 뭐랄까, 가르치려고 그러고 무대에 서려고 하는 역할만 있어요.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식구가 많으면 어떡해요? 한 사람이 일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사람을 끌어내서 일하기 이전에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친족을 돌보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소와 양들을 돌보라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를 통해서 너가 살수 있다. 삶에서 우선 배우고 삶에서 익혀져야 남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집 것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파출부로 남의 집에 일, 아니 뭐 돕느라고 해도 괜찮아요. 일을 해준다 그러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 사람은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거죠. 내가 치매 노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좋고, 고아원에 가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좋고, 병자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가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을 망치는 거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방해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사실 그런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을 육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앞장서서 방해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일해요. 하게 하시는 대로 하고 하게 하시는 때에 해요. 근데 사람이 보면 그거 답답해요. 먼저 다 자기들이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많은 그 뒤치다꺼리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험거리를 낳고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익히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 그냥 큰거안 주시는 하나님이 잘 하시는 하나님인 거야. 나한테 왜 조그만 거 주나? 나한테 요것밖에 안 하나?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내게 하시는 일, 그것만 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온 몸에 한 부서 부서에서 지체에게 한 역할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거 역할만 잘하면은 온 몸에 다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눈에 띄고 싶고 크게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주어진 어떠한 일이라도 그 일을 감사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 익히고 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용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를 절대로 시키지 않는 하나님. 내가 질수 없는 짐을 절대로 지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는 하나님에게 늘 묻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익혀가면서, 훈련받아가면서, 걸음마를 자꾸 익혀가면서 사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서툰 사람도 자꾸 하다 보면은 능숙하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1년에 능숙해지고 어떤 사람은 2년이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지 몰라도 계속하면 능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만큼 능숙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양떼 형편을 살피며 부지런히 살피래. 내 솥대에 마음을 두라. 이 마음을 두라는 거는 정성을 기울여라. 잘 돌봐라. 자기 주위에게 그내 삶에 허락된 모든 형편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는 계속해서 살피라지요. 가끔가끔 들여다보라가 아니야. 애를 같이 갈 때요. 잠깐 눈 떼고 딴짓하면 애가 금방 없어질 때 있어요. 나쭉 봤는데 1분 전에 봤는데 아니요 손을 놓지 말았어야지. 뭐 1분 전에 봤어도 그 다음 순간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잘 살피면이라는 거 부지런히 살핀다는 거 정말 마음을 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항상 거기에 눈이 가 있으라 해요. 그것도 지금 소나 양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에게 맡긴 자식들, 우리에게 맡긴 지체들, 영혼들에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우리가 안고 섬을 아시며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복 주시며 그리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것이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이 마음을 두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박우영 장로님 전신마비로 지금 30년 가까이 계신 그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을 보면은 그 어머니는요. 무엇을 하시더라도 그 마음에는요. 항상 그 아드님 장로님에게 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장로님이 좀 뿌시럭만 해도 뭔가 표정이 꼭 뒤에도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뭐 하시더라도 장로님이 이제 소변을 넣어야 되고 뭐 이러면은 그거를 권사님은 금방 아세요. 뭐라고 말을 해서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하셔요. 그런 걸볼때 정말 권사님의 마음이 그냥 장로님에게 가 있는 거를 다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돌본다는 거, 더군다나 병이 들었다든지, 뭐가 장애가 있다든지, 지금 뭐가 많이 힘들다든지 하면은, 진짜 그 마음의 눈이 거기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루에 뭐한 번만 물 주면 될수 있을지 몰라도, 아플 때는 그렇지 않지요. 밤새 지켜줘야 되고, 시중을 계속 들어줘야 되지. 배고플 때를 알고, 추울 때를 알고, 아플 때를 알고, 힘들 때를 알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항상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환난 때에 돌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과부와 고아가 내 주위에 어디 있는지, 누가 지금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몰라요. 그리고 또 알아도 그게 내 마음에 두어지질 않아요. 짐승이라도 내게 맡겼으면 그거를 잘 관리하라.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거,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로 관리하는 게 청지기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뭐예요? 내 거로 관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물질보다도 더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생명체에 대한 거예요. 생명체를 다루다 보면은 생명의 법칙을 알게 돼요. 내가 돌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에게 내가 맞추어야 되지 나한테 맞추어서 생명체를 끌고 갈수 없어요. 생명체는 각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거를 알면 사람 하나하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각기 다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애가 한 뱃속에서 나와도 다 다르고 한살 때, 두 살 때, 세살때다 다르듯이. 근데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또 양사면 되지, 또 소사면 되지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어찌 대대했겠냐?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과 너의 권세, 그 면류관은 절대로 영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고, 그것은 반드시 다 대대로 물려지지 않는답니다. 왕위가 대대로 물려지지 않고요, 재산이 대대로 물려지지 않습니다. 재벌이 절대로 대대로 물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옆에서도 다 알잖아요. 왕손이 아직도 왕손인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냥 지금 왕손도 몇백 년 후에 그게 왕손으로 남아 있지 않아요. 몇백 년전 부자가 지금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부자도 몇 대에 못 가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어떻게? 풀을 벤 후에도 새로움이 돋는다. 그건 하나님이 계속 살리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산에서 꼴을 거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리는 곳에서 다 먹이가 와요. 모든 생명체가 사는 그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그 먹이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고산에서는 고산에서 살리시고, 물속에서 물속에서 살리시고요. 공중나는 새도 살리시고, 다 살리셔요. 사람도 우리가 왜 아기가 태어날 때 먹는 거걔 갖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걔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걔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신다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먹고 살수 있도록 젖을 엄마에게 주시고 돌보는 사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보장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있느냐? 아니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것 있으면은 족하라 그랬어요. 족하라는 건 그걸로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이 어려서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서 시기를 받고 그는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다 잘했는데 시기로서 그는 맨날 쫓겨다닙니다. 정말 다른 데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미친 사람 짓을 다 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가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잘산게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속에서도 살아왔고 살수 있고 그걸로 부족함이 없다. 정말 어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막대기와 채찍으로 자기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대적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스스로 길을 아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갖고 이렇게 짐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다가 저금해 놓고 쌓아 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돌보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돈 갖고 먹고 안 살아요. 전쟁 나보세요. 돈을 먹어요. 다이아몬드를 먹어요. 금을 먹어요. 먹는 식물이라는 거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체를 살려주셔야 우리는 먹고 살수 있어요. 아니, 먹고 살기 이전에 맑은 물이 있어야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돈 주고 맑은 물이 없으니까 돈 주고 물을 사 먹어요. 그전에는 펌프에서도 먹었고 우물에서도 먹었고 어디 가서도 물을 돈 주고 먹는 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물을 먹는 게 많지요. 그런데 돈이 물이 되진 않습니다. 맑은 물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물 하나 못 먹어도 죽어요. 그래 성경에는 그런데 네가 맑은 물 먹는 거를 왜 당연히 여기느냐? 맑은 물 먹는 거를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제가 이제 돈을 벌질 못하고 그러면은 제가 저의 삶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보장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엄마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고민하거나 또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이 네가 공기를 쉬어야 사는데 몇분 숨을 못 쉬면 네가 죽는 건데 내가 너에게 공기를 허락하고 너희 아이들에게 공기를 허락하면 그 내가 너와 너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허락하지 않겠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래도 내 지갑에 돈이 있는 것과 지갑이 텅텅 빈 거는 내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는데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린 것처럼 만나가 내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거를 믿는데도 실제로 또올레나가 막연한 그런 마음 같은 거. 의심은 감히 말을 못 하는데 믿지 못하면 결국 의심이지요. 풀을 베라. 그럼 거기에서 풀이 또 나온다. 그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돈은 쓰면 돈이 또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받아 써도 또 나와요. 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는 돈을 치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계속 만나가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실제로 추수할 때까지 내렸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의 삶은 사실 그들이 다시 세상에 그런 어려움 속에 또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굶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 갖고 싸울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돈 벌어서 내가 살래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더 갖고 싶고 또 걱정하고 이제 그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의 밭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며 너와 내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된다. 그 양떼가 그 소떼가 얼마이든 간에 그들은 또 뭐를 해줘요? 먹이는 하나님이 계속 풀을 대주는데 산에서 계속 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그 어린 양은 털을 내줘서 옷도 되고 또그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새끼 자꾸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젖을 넉넉해서 네 집과 네 식구들의 그 식물이 먹을 것이 되고 네 여종까지 먹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잘 돌보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것이 불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부여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많은 거큰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는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보시는 것도 그 조그마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그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조그마한 틈이 결국은 그 저기 틈이 생기면은 어떤 뚝도 다 무너져요.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게 무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부풀리고, 우리를 썩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조그마한 충성, 조그마한 일들. 그것이 지금 삶에 허락된 그 소떼와 양떼를 돌보면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것도 안 주신 그 없어요.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마음 써야 될거 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 안에서 부모를 주셨고요. 고아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과부도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다 새로운 가족이 있고, 새로운 집이 있고, 새로운 관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것. 그것은 사실 소나 양이 이전에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하지만 또 우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양떼, 내 소떼를 마음을 들어. 지금 내 거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속했다보다도 내게 맡겼다예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맡겨주신 그 양떼, 소떼에 대해서 잘 돌보는 것. 또 그것이 결국은 지금 자기와 자기 가족 그 삶을 다 돌본다. 그랬는데 그러한 그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듯이 그러한 그 삶의 어떤 성실함이라 그럴까? 그러한 말씀에 대한 충성됨,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실함이 결국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그 발걸음, 발걸음이 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나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리고 아까 생명체를 보살필 때는 그들의 상대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거지, 우리가 주장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것으로, 내 식으로 하지 못해요. 제가, 일본에서 강아지,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수양회를 가야 됐어요. 근데 개를 두고 수양회를 가려면은 개를 이틀 사흘 못 먹이는 거예요. 그냥 밥을 주고 가도 그것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왔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 놓고 제가 다시는 내가 사람의 생명체는 안 키우리라 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나가시면 제가 마당에 화초, 집안에 있는 화초들 하나도 상하지 않고, 엄마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죽지 않게 하려고 제가 그걸 굉장히 신경 써서 돌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땐 부모님들이 그거를 참 아끼시고 돌보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하셔요. 근데 안 계실 때는 뭐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보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 그래요. 왜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아끼는 건 알고, 또 그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려서 며칠 안, 물을 안 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물을 아무리 줘도 살아나지 않아요. 문제는 때를 늦으면 죽어버린다. 때를 늦추면, 걸르면 상해버린다. 내가 뭔가 아프거나 뭐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잊어버리면은 그동안 그쪽은 굶는 거고 죽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 그걸 많이 생각을 해요. 나무 죽는 거야 괜찮고, 응? 그냥 그건 다시 또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죽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영혼이 시험에 걸린다든지, 영혼이 병이 든다든지, 그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돌봄이라는 거, 사랑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는 상대방을 맞춰주는 거고,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의 생명, 상대방의 건강,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식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쉬면 안 돼요. 간격이 얼마든 간에 계속 마음을 두고 계속 부지런히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심처럼, 나를 돌보심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어요. 또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또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도,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할수 있는 돌봄입니다. 내가 갖고 태어난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 주제에. 함으로써 듣고 묻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익혀지는 그러한 정말 돌봄이고 섬김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서로 섬기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저 꼴을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치우침과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상하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늘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하게 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되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되 부지런히 쉬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